최장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45살의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카네기 멜론 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였던 그 랜디 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최장암 말기 선고를 받고 이제 시한부 그 선고를 받았는데요. 2007년 9월 학생과 동료들 400명 앞에서 마지막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나중에 굉장히 유명한 렉처 시리즈가 돼서 Last Lecture라는 제목으로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그의 강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 우울하거나 침울해 보이지 않다면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죽음의 신을 골탕 먹이는 방법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입니다. 라는 말로 그의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강의 내내 그는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어떤 걱정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해악과 풍자가 많이 있는 그런 강의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그 정말 그 죽음에 대한 그 의미를 던져준 그런 명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 찾아보시면 Last Lecture라는 마지막 강의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철학을 가르쳐주는 그런 강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의 생명이, 자기 생명이 위협받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나의 가족이나 재산을 잃는 것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그러한 위기를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하시겠냐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또 영의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이러한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 이 세상의 사람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육의 사람들과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달라야 되겠죠.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인생의 위기에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창세기 32장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 32장 계속 펴놓고 계속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야곱은 성경에 알려진 야곱의 모습은 이겁니다.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고요. 잘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야곱입니다. 또 여러분은 제가 잘 알다시피 야곱을 굉장히 비판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기질을 그대로 발휘해서 나옵니다.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뒤따라 나옵니다. 쌍둥이인데. 그리고 나중에는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요. 또 아버지를 속여서 그 이삭의 축복까지도 가로채 버립니다. 그러니 에서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부모님 곁을 떠나서 먼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20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늘려서 거부가 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자기 외삼촌의 두 딸 라헬과 레아를 자기 아내로 삼는데도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년간의 도망 생활을 끝나고 이제 야곱이 다시 가나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때의 일이 바로 3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내내 야곱의 그 마음에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형 에서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20년이 지났지만 이 형 에서가 아직도 자기에 대한 증오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풀렸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제가 돌아오고 있습니다라는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그 전갈을 전하고 온 사람이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지금 주인님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주인님을 맞으러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이 야곱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아니, 20, 30명만 데리고 와도 되는데 왜 400명이야? 나를 마음이 아직도 안 풀렸구나. 나를 죽이려 하구나 하는 그런 공포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간단해요. 그에게는 그 형 에서와 맞출 수 있는 400명의 장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공격하게 되면 자기가 20년 동안 피땀 흘려서 모은 그 재산, 처자들을 잃을 수도 있고요. 자신의 생명도 장담 못하는 그런 상황을 그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 위기 중에 위기였습니다. 야곱상에 있어서 정말 큰 위기 중에 위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있는 32장 7절을 보시면 그의 심정을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해칠까 칠까 겁냄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자기의 그 향해서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그 걱정을 하면서 제일 먼저 야곱이 한 일이 뭐냐면 자기의 소유물을 두 대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두 그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하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공격해 올지라도 두 대를 한꺼번에 공격은 못할 거니까 적어도 하나는 챙기자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그런 계산이 있었다는 거죠. 매우 계산적이고 잔머리를 잘 쓰는 전형적인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행동은요, 불신앙의 행동이지 신앙의 행동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돌아오고 있는 것은 자기가 돌아오고 싶어서 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중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바로 전장 3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 말씀을 잊어버렸냐?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있는 32장 9절을 보시면 야곱이 그 약속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에서가 온다 할지라도 가축대를 두 그룹으로 나누는 잔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의지하지 않고요. 자기가 먼저 머리를 써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32장의 9절부터 12절에 그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신만의 계획은 세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의 행동도 믿음과 그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일단 재산을 두 대로 나누는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안전대책을 마련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 굴려서 할 짓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보다는 자신을 더 믿고 있다는 것밖에 증명하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북 산골에 있는 구례교회에 김상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답니다. 제가 이분의 얘기를 듣고 참 재밌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집사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어업으로 생업을 삼으신 분인데 동네에서 고기가 잘 잡히게 해달라고 돼지머리를 올려서 매년 고사를 지내고 하여튼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무당을 불려서. 근데 이분은 끝까지 제사 안 드리시고 신앙을 지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김집사님을 왕따를 시키면서 핍박했습니다. 근데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앙을 지켰답니다. 그리고 어느 해에 너무나도 이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 우리 구슬 한번 해야 된다, 고사 지내야 된다 막 난리가 났었을 때입니다. 그때 김 지사님은 그 성전에 나가서 매일 그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고기를 많이 잡아야 제가 이 성전을 수리할 수 있는 헌물을 드릴 텐데 제가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개교회는 20년, 이제 그 교회를 지은 지 20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성전 수리를 못해서 교회 건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지사님이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대요.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 바다에서 주께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저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 어부촌이 완전히 지금 고기가 안 잡혀서 난리가 났는데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그 기적은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엄청난 양의 방어를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는데 다른 어부들은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왔는데 이분만 10kg짜리 방어를 몇 마리를 잡았냐면 2370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방어 한 마리당 16만 9천 원에 파셨대요. 그러니까 이 한 번에 나가셔서 얼마를 버셨냐면 4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을 버셨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거를 다 성전 수리하는 데로 바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다른 분들은 간신히 단체의 고기 몇 마리 잡는데 이분이 5미터짜리 밍크고래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밍크고래를 5천만 원에 팔아서 나머지 필요한 성전 수리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약속을 믿고 기도하니까 그대로 되더라. 그래서 그 은혜를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는 분으로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끼쳤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자신의 어떤 그 정해놓은 그 어떤 계획이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약속을 의지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미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9절부터 12절에 야곱이 그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요 정말 기도에 뭐 ABC가 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정말 잘 맞춰진 그러한 기도입니다. 정말 기도에 들어갈 게 다 들어가 있는 정말 잘 짜여진 기도예요.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셨고 내게 은혜를 베풀리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벌어준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외삼촌 집에 떠나갈 때 집에 갈 때는 지팡이 하나 갖고 왔지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루어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을 보시면 자기 마음에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죠. 감사의 기도를 후에 그는 내게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옵소서. 내가 그를 지금 두려워합니다라고 간구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 야곱의 기도는 완벽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고요.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간구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기도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너무 완벽한데 야곱의 행동은 전혀 기도한 사람 같이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도 주변에서 혹 그런 분들을 여러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정말 멋지게 하는데 전혀 그런 기도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말은 정말 은혜롭게 하는데 전혀 그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문제는 이제 13절에서 나온 이하에 나오는 야곱의 행동에서 또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 날 야곱이 뭐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소떼와 양떼 나귀 중에서 얼마를 떼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뇌물이죠.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리수가 몇 마리냐면 550마리나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짐승 550마리면 야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갑부입니다. 이건 갑부되는 거예요. 엄청난 재산입니다. 물론 짐승 550마리를 뭐 누그러뜨리기 위해 형의 마음을 누르게 보낸다는 거 나쁜 아이디어 아닙니다. 나쁜 생각 아니에요. 뇌물이지만. 그런데 그는 이 선물을 준비하면서도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께를 부립니다. 뭐였습니까? 그 선물을 셋대로 나눠서 한꺼번에 앵기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보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 지혜를 지나치게 의지하는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위기를 극복할 때 이런 잔머리 안 굴린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믿는 사람답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직하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는 그런 행동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은 기도는 진짜 끝내주게 해놓고서는 머리는 잔머리는 엄청 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재벌 하이드 알버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인데 비즈니스가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굉장히 그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비즈니스맨으로 성공하면서 하나님께 뭔 서원을 했냐면 하나님 저는 10의 9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그리고 정말 10의 9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도 비즈니스가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경제공황이 터집니다. 경제공황이 터져서 뭐 비즈니스가 형편없게 됐겠죠. 망해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자기는 10의 9의 헌물을 드려야 된다고 드립니다. 나중에는 모자라서 집을 팔아서 10의 9를 드려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미쳤다고 조롱했습니다. 아니, 서원도 이게 융통성이 좀 있어야지. 이 경제공황 가운데에서 10의 9를 어떻게 드리냐는 거 자기 집까지 팔아서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그 회사를 하나 세웁니다. 그 회사 이름이 맨슬레더미에라는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그걸 왜 시작하냐고. 그런데 그 공황 중에 이분의 사업이 엄청나게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회사로 발전했고요. 지금도 이 회사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요 융통성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아니 자기 낼 돈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10의 9를 자기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0의 9를 꼭 드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우직한 면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약속 믿고 그 약속을 우직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다고 얘기는 잘해놓고 기도도 그렇게 하면서 내 혼자서 잔머리 굴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는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위기가 올 때 과연 내가 기도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답게 여러분 행동하시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간섭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본문,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짜서 형 애굽을 마음을 풀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형을 보는 그런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에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열한 아들 얍복강 계유물을 건너서 먼저 가게 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런 자기 혼자 얍복강 나루터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아 야곱이 이제 하나님만 붙들고 매달려서 기도하려고 혼자 남았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하려는 생각은 좀 있었겠지요. 하지만 야곱의 그동안의 행동을 봤을 때는 이거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형 에서의 그 에서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내일이면 원컨 원치 않건 그 형과 400명의 장정을 맞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은 그냥 어쩔 줄 몰라 혼자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마 생각이 머리에 넘쳐났을 거예요. 이것저것. 아마 뭐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허한 심정으로 어쩌면 포기하는 심정으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면서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는 정말 기도해야 될 시간이잖아요. 근데 기도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용기도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멍하게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진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딱했으면 찾아오셨겠어요. 야곱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최선의 길은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최선의 길이었어요. 야곱이 앞에 놓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로 먼저 그가 그 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하나님 만나는 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에서 만나는 일에 더 집중하고 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은혜가 문제를 푸는 열쇠인데 도리어 은혜보다는 자기 지혜를 총동원해서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풀어보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라는 위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자기의 지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지면 에서가 두렵지 않게 될 것이고요. 그의 가족이나 재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야곱이 배워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한밤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와 함께 씨름을 했습니다.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밤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누가 다가옵니다. 근데 내일이면 에서 형 에서를 만나요. 그럼 여러분 생각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형이 보낸 자객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어쨌든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씨름을 하면서 저는 그런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보면 이거예요. 얼마나 야곱이 안타까워 보이셨겠습니까? 여전히 그 씨름을 하면서 야곱은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자기의 뭐 어떻게 보면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안간힘을 씁니다. 아직도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어서 이기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지면 나는 끝장이다.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전력을 다해 야곱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눈에 얼마나 가소롭게 보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야곱이 먼저 죽어야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안 죽겠다고 발버둥치고 있는 거예요. 버둥버둥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니까 이제 그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내 형 에서가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공격한다면 제일 앞에서 야곱은 나서서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하는데 이제는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걷지도 제대로 못하는 진짜 불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이제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는 자신마저도 이제는 믿지 못하게 야곱을 몰아넣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니까 오늘 야곱의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야곱이 이제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씨름하는 그 다른 사람에게, 천사에게 매달리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이기려고 버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치시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이 천사가 이제 자기를 가야 되니까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아무것도 자기도 이제 믿을 구석이 없게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아무데도 못 갑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12장 그 4절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야곱이 천사에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매달렸다는 얘기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완전히 내려놓은 모습을, 죽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28절에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고 물었을 때 야곱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사람과 겨루어 이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께를 의지하는 이 야곱이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저는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막내가 좀 있으면 저보다 힘이 세지겠죠. 근데 저희 막내가 어느 날 오더니 팔씨름을 하자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너 진짜 할래? 그랬더니 하겠대요. 팔씨름을 했는데 딱 잡아보면 알잖아요. 딱 잡아봤는데 얘는 안 되는 애예요. 그런데 얼굴이 빨개질도록 힘을 주면서 넘기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아빠가 돼서 얘 땅 넘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힘 주다가 오오오 하다가 탁 넘어갔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저희 아이들이 그랬고, 내가 어우 야 너 세졌다 야 졌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입이 이만큼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힘이 세서 자기가 이긴 줄 알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져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은, 제 아들은, 막내는 자기가 힘이 세서 이긴 줄 알고 그 다음부터 저만 보면 계속 이렇게 부릅니다. 에이 오맨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이랑 씨름하면 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야곱에게 져주신 거죠. 제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 해서 저희 막내, 이제 6학년짜리 막내랑 80에서 지면 진짜 제가 여기 서 있는 기운이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져주신 거란 말이에요. 옛사람의 야곱이 죽고 새사람의 이스라엘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장기 부리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다 저게 멍청하고 바보 같고 우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새 사람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다를까요?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진노의 자녀이고 어둠에 있었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잖아요. 은혜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애서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는 에서와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옛사람인 야곱이 죽고요 이스라엘이 돼야 합니다. 야곱이 되어서 에서를 만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이 되어서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자기 믿던 것 다 내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받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부러 져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죄값을 치러주신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새로운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 위기는 있지만 위기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약속 믿고요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정말 죽이러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에서가 목 놓아서 울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의 목에 정말 키스하면서요. 그에게 왜 이제야 돌아왔냐고 묻습니다. 자기와 함께 돌아가자고 아버지께로 가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대로 그와 함께 하셨고 약속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은혜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는 기회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죽고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주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습이 아직도 야곱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기도하면서도 아직도 나의 잔머리를 굴리며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한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에서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에 있는 많은 에서와 같은 위기들 절대절명의 위기들을 이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같이 기도합니다.